오디오북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젠장.
윌럼이 말했다.
내가 아니카한테 물어봤었잖아. 제이비, 그 여자 전화번호 알아?
하지만 제이비에게는 전화번호가 없었다.
아, 이런.
윌럼이 말했다. 아니카에게 문자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미안, 친구들.
그는 모두에게 말했다.
계단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
다들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날은 적당히 쌀쌀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몰아치는 아름다운 늦가을이었고 사람은 여덟비였고 그다지 많지 않은 상자들과 가구 몇 가지만 옮기면 됐다. 윌럼과 제이비, 주드, 멜컴, 그리고 제이비의 친구 리처드와 윌럼의 친구 캐롤라이나. 여기에 네 사람 공통의 친구 둘이 더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이름이 헨리 영이어서 구분을 위해 다들 아시아 헨리 영과 블랙 헨리 영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유능한 매니저 역할을 하고 나는 멜컴이 작업 배당을 했다. 주두는 아파트에 올라가서 상자들이 놓일 방향을 지시한다. 방향을 지시하는 사이사이에는 큰 물건부터 꺼내기 시작하고 상자들을 해체한다. 힘세고 키가 작은 캐롤라이나와 블랙 헨리 형은 책 상자들을 나른다. 윌럼과 제이비, 리처드는 가구를 옮긴다. 그리고 그와 아시아 헨리 형은 그 외의 것들을 담당한다. 모두들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마다 주두가 납작하게 펴서 정리한 상자들을 들고 내려와 휴지통 근처 연석 위에 쌓아둔다.
도와줄까?
모두가 맡은 일을 하러 흩어지기 시작하자 윌럼이 주두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니.
주두는 짤막하게 대답했고 윌럼은 그가 굉장히 가파르고 높은 계단을 간간이 멈춰가며 느린 걸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활기차고 야단스럽지 않은 수월한 이사였다. 친구들은 모두 책을 꺼내고 피자를 먹으며 잠시 머물다가 파티로 바로 떠났고 마침내 새 아파트에는 윌럼과 주드만 남았다. 집은 엉망진창이었지만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는다는 생각만 해도 피곤이 몰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오후 햇살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며 놀라고 맨해튼 어딘가에 자기들 머리로 감당할 수 있는 거처를 가지게 되었다는 데 놀라면서 그냥 미적거렸다. 아파트를 처음 본 친구들의 얼굴에 떠오른 예의 바른 무심한 표정을 둘 다 눈치챘지만 가장 많은 논평을 받은 건 좁은 트윈 침대였다.
빅토리아 시대 정신병원에서 가져온 물건 같아.
윌럼은 주드에게 침대를 이렇게 묘사했었다.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이건 그들의 집이었고 2년 계약을 했고 아무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다. 여기선 심지어 돈도 약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나. 물론 두 사람 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건 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니, 그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주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윌럼은 주두의 벌새처럼 끊임없이 파닥대는 눈꺼풀과 손등에 초록색 혈관이 팔딱대는 게 보일 정도로 꽉 움켜진 주먹으로 그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다. 책상자 위에 올려놓은 주두의 다리가 얼마나 뻣뻣한지 봤기 때문에 고통이 극심하다는 걸,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주드, 아스피린 갖다 줄게
하고 말한다면 주드는
난 괜찮아, 윌럼.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가
주드, 좀 눕는 게 어때?
하고 말하면 주드는
윌럼,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드의 다리가 아플 때면 지난 몇 년 동안 그들 모두가 알게 된 대로 했다. 무슨 핑계를 대고 일어나 방에서 나가는 것이다. 주드가 그냥 피곤할 뿐이라거나 쥐가 났다거나 아무거나 머리에 떠오르는 별 설득력 없는 설명을 대며 괜찮은 척하느라 기운을 쓰거나 대화를 할 필요 없이 꼼짝 않고 누워서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말이다.